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게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찌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제 마음의 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셨지만 저는 그 문제를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자로 제가 선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다른 말씀 본문들을 찾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너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전도사님께서는 말기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고 나서 그 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엄청 찔림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어느 날 드리고 있는데 목적 헌금 영상을 보던 도중에 주목자 목적 헌금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내 삶이 오늘로 마감하는 것이라면, 내가 저들에게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오랜 시간 찌르고 있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저희 아내조차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어요. 이 비상금은 꽤나 오래된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비상금을 제가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상금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써야지. 또 그 비상금 통장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풍성해졌고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에서 제가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승훈아, 너의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가 정말로 회개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돈에 관한 탐욕이나 욕심에 관해서는 정말 주님께 처절하게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께로 간다고 했지만, 적어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이것은 제 것입니다. 현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끈질기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오셨고 저는 결국 주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비상금을 있는 그대로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주목자들에게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비상금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날 저희 아내에게 다 오픈을 해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잘 돌이켰어. 참 잘했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돈의 관해서만큼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돈을 통하여서 저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또 사단은 제게도 참소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가장 시급한 것도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 없는 신앙이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울며 불며 예수님께 참회하고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릴게요. 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두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망가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입장권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시민권처럼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그 회개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면 그 증거를 당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듯이 그 회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삶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회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너무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두 형제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해변가를 걸어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언제 돌아올 것인데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를 하고서 쫓은 것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른 것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기도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회개입니다. 왜 내려놓고 따라야 합니까? 그물을 들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제자 같나요? 아니면 어부 같나요? 그 사람은 어부로 보일 뿐입니다. 그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온통 그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그물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들려 있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회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한 권사님의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신방을 가기 전에 제가 이 권사님의 사업장에 번창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해서 권사님을 만났죠. 그런데 권사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과 그리고 제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장도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번창이 제 1순위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것 아니고 이제 주님께 다 맡긴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신의 재물, 학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어제 잘못했던 거, 오늘 잘못했던 거, 이번 주에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씩 내 입술로 고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도 회개 기도로 시작하여서 회개하는 삶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그저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일이 물론 회개의 시작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들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성이 있어서요. 죄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는 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혹시 우리는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원두막에다가 천막 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회자인 나랑 결혼하면 정말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어느 한 날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렇게 말로는 동굴에 가서 산다, 원두막에 가서 산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그런 데 가서 못 살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안 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밀려오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내를 향한 실망감은 아니었고요. 제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나의 실체가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도 없이 회개를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내 가슴팍에다가도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 머리에도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녀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에서 제자의 인생으로 파격적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파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일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 거북한 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버려야 될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거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회개의 기쁨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전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몸의 방향을 돌이킬 때 바로 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던 발걸음 이제 그만 멈추고 나에게 오거라, 나에게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돌이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현관문을 나가면서 나 이제 간다 하고서 현관을 나가더래요. 근데 그 딸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그 뒤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 딸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니만 또 자신의 짐을 주섬주섬 다 싸더래요. 그러더니만 방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는 마음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그 꿈의 일이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질 때가 곧 오겠구나. 다 이렇게 떠나게 되겠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고 다 헤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내 마음을 찌르는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 생각나셨습니까? 아주 작은 문제여도 내 마음을 찌르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덮어두었다가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겠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더 성숙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에 반체제 혐의를 가지고서 잡힌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던 날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죽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시작되어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멈추시오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황제가 그 반체제 혐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라 라고 명령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티에프스키입니다. 그 도스티에프스키는 그날의 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 매순간 나는 마지막 5분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때 언제 끝마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오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기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멀리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게 됩니다. 저는 만약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다면 내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앉아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실 때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을 만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참 비참한 삶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잠시 초반에 이야기했던 유석경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때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다급하게 회개하라 외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니까요. 너무도 절절하게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가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불난 집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오시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 들어가 있다면 당장 뛰어들어가서 당장 나와, 빨리 나와, 지금 나와, 안 나오면 죽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정말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회개해, 지금 당장이야, 빨리 그곳에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이킨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